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다윗의 첫 번째 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연달아서 배열되고 있지만 사무엘하 22장의 시와 이 본장 사무엘하 23장의 시는 오랜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시가 다윗의 주변의 이방 대적들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의 왕권 초기에 쓰여졌다라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3장의 시는 다윗이 모든 역경과 좌절을 맛본 후에 통치 말년, 즉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어느 시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년의 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또한 그 이후에 모든 후속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의 재해 파급 효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인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예,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다윗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가 하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나발 아시죠?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또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세바가 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대항하여서 난을 일으켰을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이죠. 이때 사용됐던 호칭이었습니다. 결코 다윗 개인에게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내는 호칭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노래에 앞서 자신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는 철저하게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자격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복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기인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높이 세워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천한 목동이 왕이 되고 양치는 목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 개인적인 이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상적인 신정 국가의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받고 있는 신정 국가의 왕의 그 실존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의롭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 인격을 갖춘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하나님의 주인 대신 통치를 이루어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이어서 다윗은 궁극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이러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강림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고통과 제약과 부패의 온갖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어서 변화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결코 자기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막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기초하여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거룩한 메시아 소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의로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경우에 축복의 측면이 있다라면 반대로 또 다른 측면인 심판의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는 경건한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지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바로 이런 벨리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며 선보다 오히려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며 이 악을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농부에게 발견되는 즉시 뿌리째 뽑혀 불태워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벨리알과 같은 사악한 자들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멸될 것임을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가시나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철과 창자루, 즉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제 철기 도구를 사용하여 한자리에 거두어 모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할 불경건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심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이 불을 태워져서 다 사라진과 같이 악인의 존재도 역시 다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메시아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우리 앞에서 22절까지 블레셋 장수들을 무찔렀던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두 개의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 오늘 또 8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사이에 이 시편 이 두 개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11장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6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었다면 본장에서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의 우물물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근처를 머무르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독백을 들은 세 용사가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어드리는 것이죠. 땅에.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림으로써 전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물이 용사들의 피와 다름없음을 다윗은 깨닫았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7장의 말씀과 같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규정과 같이 이 용사들의 물이 용사들의 피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생명의 대가인 물을 피로 간주하며 한 방울도 축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권력을 지닌 자가 하나님이 빚으신 생명을 그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결코 헛되이 허비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희생은 오직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욕구 충족에 인간의 소중한 영혼들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통치 가운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역시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맡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지는 진정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과 재능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